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곤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지요? 아, 예, 저쪽 뒤에 계시는군요. 이재철 목사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멘트를 하는지 아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교우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교우님들께서는 이미 벌써 제 외모의 변화를 보시고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43년 만에 새롭게 머리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신 피정을 가신 틈을 탄 것처럼 보일까봐 정중하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사실 1월 28일 머리를 커트를 하러 갔다가 그동안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잘생긴 이마가 자꾸만 내려지는 머리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파마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도 발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 아내가 한번 해봐라고 했던 아주 희미한 기억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빌미삼아서 급기야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내와 심지어 어떤 한 교육자는 어이 아줌마 라고 하면서 저를 놀리기도 하지만 자꾸 보시면 귀엽기도 하고 조금은 부드러워진 이미지로 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예. 예, 제가 사청에 불려가지 않도록 예, 호응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 서두의 내용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외모가 변화하신 사건인데 그와 관련해서 제 외모가 변했기 때문에 결코 이 본문을 선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미리 성경 공부 본문을 미리 정해놓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삼비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나니까는 덜컥 수요 성경 공부가 벌써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일 어쩌나 생각 못했다고 계속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파마가 너무 빠글빠르게 됐어 라고 고민하면서 샤워를 하는 도중에 마침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순서가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순서 설교를 하십니다. 즉 본문에 대한 물론 고민은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순서로 연속된 설교를 해나가십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시간도 촉박하지만 이번에 한번 순서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전의 경우는 전임 사역자들이 기도하시면서 본문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 또한 본문을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어진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본문이 주어지면 또 묵상할 시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문을 대하는 순간 시간이 갈수록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우리 교회 표인 생각하여 보라 라는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마태복음 17장 바로 연속된 본문을 생각이라는 관점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변화산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엿새 후라는 부사구로 먼저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등장할 때에는 조금 더 유심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앞선 상황의 토대 위에 현재 본문에 나타난 정황들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6일 전에 벌어졌던 일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면 두 번째 사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의 토대 위에서 지향해야 될 그런 생각의 틀,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그런 일입니다. 사실 여러 교우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일순간에 그렇게 확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생물에게도 탄생, 변화, 성장, 죽음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도 탄생과 성장, 그리고 변화와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친히 그들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은 어쩌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 즉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기점으로 주님께 대한 제자들의 인식은 일면 변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과 동시에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항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높은 산이 어딘지에 대해 교회 전승은 다볼산을 선호합니다. 다볼산은 참고로 나사렛에서 9.65km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약 19.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군이 점령했던 요새가 그 산 정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어쩌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그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헬몬산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헬몬산은 매년마다 상당량의 눈이 산에 쌓입니다. 따라서 그런 산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은거하시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는 산소가 아주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산꼭대기 정상이 아니라 아마 산 경사면 중턱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변형되십니다. 변형돼서 해당하는 헬라어 메테모르포테는 합성어로 모양이 바뀌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경우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왜 그들의 앞에서 굳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무엇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들 내면의 생각 속에 예수님께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 어쩌면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틀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한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게 마치 변화산과도 같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캐나다에 살던 2000년 그곳에서 마침 유학생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쩌면 결코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 속에 있던 저에게 한 장로님 부부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결심을 하고 3일간의 금식을 하며 그 집회의 자리에 올라갔던 저였지만 저는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치 기드온의 양털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꼭 해주셔야만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몇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의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열심히 듣던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 순간 왼쪽 손을 들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와서 이렇게 만지거나 그랬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제 이 손가락 중간이 무언가로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런 것들이 몸에서 또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느껴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일면의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퀘벡이라는 한 10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한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며 모임을 하는 순간에 굉장히 뜬금없이 그 목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가리키며 혹시 이성유 씨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제가 난생 처음 그곳에서 처음 대면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원하는 또 제가 체험하기에 적합한 그런 경험들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가 자유로 고백한 것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 제 옆에 있던 아내를 쳐다보았더니 저랑 동일하게 똑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좀 주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저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랬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제게 적합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지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우리 교우님들의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실 수도 있고 또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조금이라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고민하시고 또 회의하는 과정에 계시다면 정말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그 주님을 따르게 했던 그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시기에 그런 체험을 주님 앞에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믿게 되신 우리 교우님들은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 외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오늘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의 출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선지자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앞서 올 예언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등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확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새기게 되었고 역으로 그 두 명의 등장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게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구심점으로 이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을 당하시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산 위에서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일어난 일, 아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분명 자신들이 거기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 바로 인간의 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자 결코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의 항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약 6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의 유효기간이 고작 6일밖에 되지 않음을 역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일이 지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다시 회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 대한 생각의 중심점에서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생각의 중심이 흔들렸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해 주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일순간 그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약 9년 정도 전에 한 3개월에 걸쳐 예배를 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갈라지면서 그 과정 중에 보게 된 인간적인 실망감과 그리고 이런 터전에서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저를 짓눌러서 외국에서 공부하던 신학을 접고 돌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서 몇 군데 교회를 출석하여 보았지만 왠지 모르게 사자가 들어가는 분들, 목사, 전도사님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목회는 둘째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제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기야, 목회자의 길은 안 가도 좋아. 그냥 예배만 참석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 끝에 예배 자리에 나갔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강팍해졌던 저의 마음과 어쩌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사람을 핑계 삼아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아니 하나님을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예배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더 이상은 인간적인 일에 또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6일이면 어쩌면 쉽게 하나님을 잊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여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로잡아주며 다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영적인 유턴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정화되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곧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영적인 쇄신의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전심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인 것은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최근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성공리에 발사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 클럽의 10번째 혹은 11번째에 가입하는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로호의 발사 성공으로 인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주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신호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로호의 무게는 연료를 포함해 무려 140톤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게는 결국 겨우 0.1톤에 이르는 발사체인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한 그런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마치 나로호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과 연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쏘아 올려진 나로호의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것처럼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생각의 중심은 그리고 인식의 중심 궤도는 본연의 자리로 안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시길 바라며 제자들 앞에 오직 예수님만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한 완상씨가 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과 돈을 갖게 되면서 정작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할 주님은 뒷전으로 모신 채 예수님과 교리와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약이 되는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 저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본질로의 회복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이 땅에 이렇게 발간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역으로 교회가 예수 외의 것들, 곧 돈과 권력의 신여가 되어 그 본질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상황은 오직 예수님을 구심점이요 중심점으로 생각하며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당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좌표인 것입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확고하게 생각을 갖게 된 제자들은 하산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사실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틀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이미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도마복음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어떤지 저에게 문의해 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외경에 발을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관복음서와 같은 이미 정통적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기를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중심과 기준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를 중심에 놓으면 기타의 것들을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자리매김되자 제자들은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부분을 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역할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의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빈들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가진 인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마음과 생각, 영혼을 채우는 삶의 여백이 그의 삶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예수님께만 일편단심,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례요한과 같은 주님을 독대하는 빈들의 공간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주님을 삶의 구심점 그리고 생각의 중심점에 모시고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그 주님을 쫓는 초지일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실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간 사건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린 이유가 악한 귀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아들의 병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강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이는 곧 낫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눈앞에 순식간에 펼쳐진 광경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의 원인이 궁금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작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자들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자신들이 지녔던 능력만을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제자들을 포함한 70인의 전도대가 파견되었을 때 전도사역을 마친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번 일의 경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즉 주체 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능력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의 크기보다 더 클 때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작을 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능력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주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작은 믿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오늘 아이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생각의 중심에 아니 전체에 예수님께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큰 믿음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어쩌면 그 능력의 주체 되신 주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함으로 일면 작은 믿음을 지녔던 그 믿음을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로 본문에 나타난 산을 옮기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어떤 난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 중심에 굳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태산같이 보이는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늙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심장은 온통 주님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로마에 가서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서였던 그는 마치 태산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에서 2년 동안 자신의 전셋집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전도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비록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향한 생각 속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곳곳마다 수많은 어려움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 취직 문제, 자녀 문제. 그럴 때 그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작은 믿음을 가진 채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호우적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록 아이가 귀신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아이 아버지처럼 그런 주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태산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태산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막에도 강을 내시며 광해에도 길을 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세 번째 장소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최근 아내와 딸과 아침 식사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 워낙 각자 바쁘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텔레비전 다시 보기를 통해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집 텔레비전을 통해 TV 다시 보기를 보게 된다면 이 영상이 중간중간에 멈추고 끊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침 식사 중에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 송수신기에 문제가 있나 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5학년 된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준기? 아내는 분명하게 송수신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동일한 단어를 송준기로 잘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생각 속에 준기 오빠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뭔가 들려지는 단어들이 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딸의 생각이 거기에 고정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어떤 상황에만 생각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 사람에 의해 당신이 죽음에 내던져져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시지만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베드로의 항변 사건 이에 두 번째로 언급되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째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부활하심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고 관심의 초점을 모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바로 직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체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 또한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부분에만 생각을 고정하고 그에 따라 빚어질 상황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자들을 근심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위페오는 슬픔, 비탄, 고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통해야 할 만큼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스스로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생각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험난한 길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결코 아니요 우리를 향해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선하신 생각임을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근심은 오히려 찬송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무대는 마지막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성전세를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었던 마치 마태와도 같은 세리가 아니라 성전을 위한 일에 세를 걷는 그런 일을 전담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세는 성전이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출애굽기에 규정된 속전으로부터 시작되어 후에는 정기적인 인두세로 발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목격한 반색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 그 인두세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근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실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 위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성전세를 꼭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안 내셔도 되는 성전세를 굳이 내시겠다는 생각 너머에는 바로 그들을 위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고 어쩌면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유대인 전체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신 것은 그들이 실족할까 봐였습니다. 여기에서 실족하다에 해당하는 스칸달라 소면의 원형 스칸달리조는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행동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그래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늘 당신만이 아닌 그들에 대한 생각이 늘 함께 그렇게 공존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우리 생각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 늘 품어져 있는 그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그들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어느 곳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천은 가장 의무가 주어진 종이며 모든 이들에게 속박되어 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그 일을 하지만 결국 그들,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 품어져 있는 그들에 대한 생각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외면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 속에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늘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생각 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어쩌면 무리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끼리 너와 나만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오늘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친히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리고 본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한 교역자를 통해 재미있는 인터넷 유머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 번째, 찜질방.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제부터라도 주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생각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생각으로 내 삶이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빈들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며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생각의 중심쯤에 모심으로 무엇이 선순위고 무엇이 후순위임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생각 속에 어쩌면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생각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입술로는 주님을 늘 삶의 중심에 모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회귀함으로 삶의 근심들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생각 속에 늘 존재하는 그들을 외면한 채 주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심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저희의 생각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빚어주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저희의 생을 통해 부릴 듯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